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이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메엘의 아들 마기리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메엘의 아들 마기리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동이 오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만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본문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므비보셋과 관련된 이 다윗의 기록은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을 잘 알고 이해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을 대적하던 그 나라 안팎의 모든 적대 세력들이 완전히 진압되고 또 제거됨으로써 그의 왕권 기반이 비로소 견고해진 상황에서 통일된 왕국으로서의 기틀이 점점 완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다윗이 행했던 한 가지 중요한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즉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길랏 지역이라고도 하는 그 드넓은 평원이 주로 펼쳐져 있는 매우 풍요로운 땅이죠. 그 지역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숨겨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었죠. 사울왕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숨어 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울왕이 왕좌에 있을 때 그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아주 집요하게 찾아서 죽이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블레셋의 침공으로 사울왕조가 멸망하게 되고 그 와중에서 왕족들이 다 이제 멸살을 당하는 과정에서 급히 피하느라고 당시 어린 그 피덩이였던 이 요나단을 안고 가던 유모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린 바람에 두 다리가 이제 부러지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다리 둘을 다 저는 그런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이제 왕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해서 이 마하나임 지역으로 갑니다. 왜 마하나임 지역으로 갔느냐? 다윗이 일단 사울왕조가 멸망한 후에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남부지역의 유다, 베냐민 족속만 규합한 그 부분 통치를 하는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남은 사울의 세력들, 여전히 기득권을 향유하고자 원했던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그의 일부 신하들과 그의 많은 잔존 세력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지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왕의 사촌 동생인 아브넬이 실질적인 그 실세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반란을 진행하게 되죠. 약 7년 반 동안에 걸친 오랜 치고받는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쇠약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므비보셋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울이 그처럼 죽이려 했던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 비정한 이 정치 세계의 그 현실을 감안할 때에 무너진 왕조의 후손들은 새로 바뀐 그 왕조, 새로 등극한 이 정권에 노출이 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하나의 진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요나단과 다윗의 그 참 가슴 저리는 놀라운 그 은혜로운 그 관계가 참 절절한 그 애정 어린 그 우정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치는 그것을 자주 무시하는 그런 비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이제 겉으로 자신을 노출시키지 못하고 마길이라는 아마도 그 사울 집안의 충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숨어서 세상에 나오질 못하게 되지요. 따라서 이 마하나임 지역은 비록 통일 왕국으로서 이제 다윗이 다 이제 그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다 죽은 상황에서 통합이 됐지만, 그러나 통합된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마하나임 지역은 여전히 이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므비보셋이 거기 숨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오랜 동안 이제 내 외적인 그런 환란들을 겪느라고 미처 짚어보지 못했던 요나단과의 그 우정 관계를 다시 한번 이제 회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과 다윗의 서로 간에 이제 깊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는 그 언약식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계산한다면 약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다윗은 자신과 요나단의 그 약속을 기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특별히 신하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사울 집안에 사울의 왕족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혹시 있느냐.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이 내전 와중에서 물론 다윗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요압과 같은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걸리면 다 이제 뭐 유죄를 냈을 테니까 대부분의 그 왕족들이 다 죽었을 텐데 혹시라도 지금 살아남아 있는 혹시 후손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인해서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때 이제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시바라는 사울 집안의 그 종이 한 사람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처음 끌려왔을 때 아 이제야 정치 보복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아주 샅샅이 사울 왕조의 그 남은 왕족들을 추려서 다 죽이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바는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다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비밀, 므비보셋이 숨어있는 그곳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즉시 신하들을 이 마하나임 땅으로 보내고 마길의 집에 찾아가서 므비보셋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만큼 상당히 긴장되고 또 그 당사자들이 굉장히 그 두려워했는가라는 사실은 7절에서 우리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 앞에 끌려온 이 므비보셋은 굉장히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친히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는데, 므비보셋은 오랜 세월 동안 참 숨어서 지내느라고 늘 참 노심초사하는 그런 아주 긴장된 생애를 살았었는데 이제야말로 끌려와서 내 생명이 끝난가 보다라는 그런 이제 아주 깊은 그런 절망감을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그 므비보셋을 향해서 전혀 뜻밖의 그와 같은 언지를 주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 여기서 이제 사울왕을 특히 지적한 것은 사울왕이 치세를 할 때에 가장 많고 가장 큰 특권을 누렸던 때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서 가장 그 가문이 번성했을 때, 그 가문이 위세를 한참 떨쳐서 가장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권리를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사실 없죠. 어느 왕조가, 어느 왕권이, 어느 통치자가 이전 통치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리를, 그 모든 그 사회적 지위를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다윗의 이러한 조치는 정말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기 어려운 특별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므비보셋에게 아주 그 네 번에 걸쳐서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네가 평생 나와 함께 왕궁에서 식사를 같이 할 것이다. 뭐 밥을 꼭 챙겨주겠다는 그런 뜻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므비보셋이 평생토록 왕궁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이것은 특권적지 왕자와 같은 대접을 해주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켜주고 싶어도 혹시라도 이 남아있는 그 전 왕조의 그 핏줄을 통해서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므비보셋이 만약에 이렇게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그저 밖에서 살아간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요압이 분명히 쫓아가서 죽였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바로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알았기에 다윗은 그 요나단을 끝까지 보호해주겠다는 아주 철저한 신변 보호의 그 약속까지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므비보셋에게 베풀어준 이 다윗의 이 특별한 호의가 뭐 때문이었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절에 중간 단락입니다. 1절 중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지금 므비보셋에게 이와 같은 호의와 환대를 베풀고 있는 이유는 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이지 요나단의 살아생전에 그 므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친아버지였던 요나단과의 정말 그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너무도 끈끈하고 우정어린 그 관계에 근거해서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신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런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 넘치는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금 그의 아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3절을 넘어가면 다른 내용이 나오죠. 왕이 이르되 사울이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1절에서는 그냥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근데 3절에서는 그냥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이제 좀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푸는 은총, 므비보셋에게 허락하는 이 호의와 친절은 단순한 요나단과의 그 드라마틱한 인간적인 우정의 연속선상에서 그 우정관계의 결과로서 지금 베풀어지는 그런 특별한 호의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심장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3절은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3절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총이라는 것은 요나단 때문에 그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다. 다윗이 주는 은총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유래된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총이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요나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나단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뭘 뜻하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윗이 베푸는 은총이라고 그러면 참 요나단과의 우정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으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좀 더 다른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에서도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다윗이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그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 황태자였던 요나단의 도움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사울왕이 끝까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녔지만 정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가까스로 그 위기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제 지금 서 있는 그 왕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의 아들인 황태자인 요나단이 결정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의 필사적인 도움의 덕분에 그 요나단의 자기 희생적이고 정말 정말 그 헌신적인 그런 돌봄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다윗을 위해서 베푼 어떤 그 요나단의 그 헌신적인 희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므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다윗의 은총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다윗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필사적인 섬김과 도움에 대한 하나의 그 보답으로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해석이 될 때는 다윗을 돕고 섬겼던 그 행위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인간으로서 친구로서 다윗을 도운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그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황태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섬겼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었고, 또한 진실한 신앙 이격을 바탕으로 한 경건한 순종의 삶의 극치였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와 같은 다윗과 요나단의 삶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6절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도 같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 1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11쪽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분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경건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이 천대라는 것은 뭐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영원히,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약속이, 이 놀라운 약속이 요나단만큼 그 약속을 분명하게 허락받을 만한 인생이었고, 또 그 약속이 요나단의 인생 속에서 그처럼 확실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우리의 추정과 추측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나단을 인해서 다윗을 통해 므비보셋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또한 그 계명을 정말 끝까지 지키고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허비했던, 그래서 그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요나단의 그 인생을 분명하게 부각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요나단을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 요나단의 후손인 므비보셋에게 이제 천대까지 이르게 될 그 은혜의 첫삽을 뜨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또한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므비보셋에게 자기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의 므비보셋의 아버지 그 요나단과의 그 우정 어린 과거의 그 참 가슴 따뜻한 그 관계를 생각해서 그 어떤 감정적인 감동이 있어서 지금 므비보셋에게 그와 같은 호의와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 어떤 감정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인생에 베푸셔야 될, 마땅히 그에게 허락하셔야 될 은총을 자신을 통해서 베푸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의리에서부터 출발된, 거기서부터 우러난 요나단에 대한 어떤 신세 가품이나 또는 자기가 왕적 지위로서 어떻게 좀 줄 수 있는 어떤 그 시혜적인 그런 보상으로서, 그런 보답으로서 지금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해서 충성을 했던 그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고 계신 그 은총을 지금 자신을 통해서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충성된 삶을 통해서 보상되는 그 무비보셋을 통한 천대까지 이르는 그 은총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손길을 통해서 베풀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은총의 어떤 그 기원이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서의 단순한 은혜의 도구로서의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라는 말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에게 부여된 이와 같은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사명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 책임과 소명을 지금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와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면서도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신앙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또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까지나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은 참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 마땅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그 소명과 그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일에 충성하는 그 삶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도 부어질 수 있다는 확신과 그 기대를 가졌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즉 요나단과의 관계를 끝까지 하나님과 정말 자신과의 언약의 문제로 확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된 그 종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다윗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열리게 될 천대까지 이르는 그 은혜의 문을 지금 자신이 열어가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소망 속에서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생애 속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논리나 기본적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와 같은 독특한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만이 행할 수 있는 독특한 삶의 자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윗의 매우 오늘 본문에서의 그 지혜롭고도 분별 있는 그 신앙적인 반응을 사용하셔서 그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통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셨고 또한 그로써 더욱 견고하게 구축된 국가적인 평화 안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적인 중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얻을 수 있게 한 특별한 사건을 그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7장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하며더라. 이 장면은 다윗이 나중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인 하나의 그 징벌로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제 압살롬의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당해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마하나임 땅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 마하나임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아까 초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7년 반 동안에 다윗을 한거했던 그 반란군의 기지가 있던 지역이고 여전히 사울 왕과의 직계 혈통이었던 므비보셋을 숨겨줄 정도로 사울 다윗 왕과와 그 유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반감과 저항감이 상존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 므비보셋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 므비보셋을 숨겨주고 있던 사람이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지금 바로 읽은 27절에 나와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길, 이 동일한 인물이 이제 므비보셋에 숨기고 있었는데 이 마길이 나와서 그 지역 유지와 함께 이제 다윗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운한 땅, 결코 친할 수 없는 위험한 땅이죠.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가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이제 선택한 땅이 마하나임인데 오죽했으면 정말 위험한 아직도 다윗 왕가에 대한 그런 그 저항감이 남아 있는 땅을 찾아갔겠는가? 그만큼 다윗의 지금 처지는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처지는 매우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랍게도 다윗은 그 지역 사람들의 큰 환대를 받습니다. 여기 나온 몇몇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고 거의 그 지역의 여론을 다 지배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다시 그 군대를 동원해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때 그 동원된 군사가 바로 그 지역민들로 이제 충원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쫓겨 도망온 작은 군사력으로는 압살롬의 그 큰 세력을 제압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지역에서 마하나임 지역에서 이 지역 유지들과 그 지역 백성들이 함께 협력해서 구성된 이 군사력으로 결국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 결국은 가장 자신을 반대했던 그 지역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지지와 환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에 대한 그런 저항감과 반감이 있는 그 땅에서 뜻밖의 환대와 때로는 희생적 섬김까지도 이렇게 받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므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그 호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길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므비보셋을 한 20여 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다윗에게 드러나면 잡혀 죽을까봐, 그리고 그것은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왕조의 왕족을 숨기고 있다, 걸리면 통상적으로는 그 왕족을 뺏겨서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숨겨줬던 사람과 그 집안까지도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마길은 이 므비보셋을 숨겼던 것이죠. 아마도 사울의 집안에 충복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마길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그 요나단과 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므비보셋을 남달리 숨겨줄 수 있는 그런 그 애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길은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참 다윗이 왕이 됐으며 요나단이 얼마만큼 큰 희생을 치렀는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20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이 요나단의 후손들, 요나단의 가족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한 배반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만득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마 이 마길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 므비보셋을 숨겨줘야 되는 그 당위성은 더 높아갔을 것이고요. 자, 그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신하들이 들이닥칩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긴장 속에서 살았던 마길로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정말 다윗도 별 수 없구나, 너도 말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그러지 결국 인간의 모든 욕망에 참 어쩔 수 없이 너도 휩싸여 들어가는 흩물리는 속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망연자실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길은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되죠. 다윗에게 끌려갔던 그 므비보셋이 돌아왔습니다. 다윗과의 그 만남과 그 거기서 있었던 엄청난 다윗의 호의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마길은 상당한 그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비로소 정돈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요나단과 그 다윗의 사이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들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묶어두셨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비록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소망스러운 그런 환경으로 이끌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게 됐고, 바로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요나단도 살아서 또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윗도 그에 못지않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마길은 그야말로 요나단에게 바쳤던 사울 왕가를 위해서 바쳤던 그 충성을 다시 이제 다윗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리기로 그렇게 작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허겁지겁 쫓겨오게 됩니다. 그때 마길은 그 지역의 대표로서, 그 지역 유지에 가장 대표되는 인물로서 먼저 나아가 그 다윗을 맡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그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그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적인 수고를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길의 그 마음, 그리고 요나단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참 당사자인 요나단으로서도 아마 마길을 통해서 뭐 자기 아버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그 다윗의 20년 가까이 동안 자신을 잊고 있는 그 배은망덕한 일에 대해서 어떤 분노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자리에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므비보셋의 자신의 참 겸비한 처지를 고백하는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깊은 오랜 시간 동안 눌려있던 그 상처와 아픔과 한이 서린 그런 서러움이 그 므비보셋의 참 이 므비보셋과 이 다윗의 만남만 보면 참 그 가슴 아픈 그런 감동이 옵니다. 감동인지 미치게 되는데, 아마도 므비보셋은 그 다윗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15년 내지 20년 동안 눌려왔던 그 서름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중적인 하나의 의미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이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 신실하시게 자신의 가정을 또 요나단의 후손을 향한 천대 이르는 그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지금 베풀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므비보셋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이 늘 그렇게 즉시적인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든 보상을 받지도 확인하지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오래 살아서 내 아들 손자 이르기까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그 보상이 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참 애매하게 참 입은 손실과 상처와 손해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된 그 천대 이르는 후손을 향한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면에서 유나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 그 어떤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의 통로로서의 참 주의 백성을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충성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참 베풀어지고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 어떤 위기 순간에조차도, 가장 큰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서도 우리는 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경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분명하게 확인받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참 지나온 생애가 어땠든지 간에 바울사도가 부활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약속해 줬던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오고 오는 믿음의 천대 이르는 후손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둔 이 땅에서의 그 생애 속에서 정말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며 또한 그분께서 천대 베푸실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서 주신 바 사명과 소명에 더욱 충성하고 이제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 더 애쓰고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의 고백을 늘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와 같은 다짐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리석고 유약하고 편협한 그 생각과 그 시각과 그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원하고 무궁하신 지혜와 그 판단력과 그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것을 늘 예비하시고 풍성히 채우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정말 경건한 삶에 일관된 그 목적을 쫓아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베풀어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의 크심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인생 속에서 과연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된 천대에 이르는 그 영원한 복에 대해서 그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한 체험과 경험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체험을 서로를 향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서로를 향해서 넘치게 하는 흘러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신 그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 속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분명하게 재현될 것이라는 소망 속에 우리에게 남겨진 그 충성의 길을 헌신과 섬김과 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를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 인생을 주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 앞에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